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그 역사하신가, 그 이루심에 대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요. 우린 부활절 전에 항상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너무나도 자세하게 예언되었던 그러한 그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낳은 부모들이라도 꼭 그 누구라도 우리에 대해서 뭐를 알고 낳는 것도 아니고 또 그대로 우리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모저모로 예언되어 왔고 그분의 삶, 그분의 의미,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까지도 우리들에게 그 알려져 있는 그러한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5,600년 전부터 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무나도 그 자세하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는 보고 있지만 이 이사야는 전혀 지금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미래의 일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사야의 예언과 실질적인 예수님의 그 겪으신 고난이 너무나도 그 일치되고 또 그 의미까지도 이사야가 그 알고 있었다,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고 미래고 그렇게 구분이 될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보면은 말씀하신 분이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시고 또 나타내시는 그러한 것이라 말씀에는 하나님의 시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시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시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 것은 우리가 받은 것으로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간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을 뿐만 아니라 받은 것으로 여겨라.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하시니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러한 그 태어나심과 그 탄생과 그리고 이제 12살에 잠깐 나오지만은 그 후에는 공생애에 들어가면서의 그 3년 반의 예수님의 그 활동하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활동하는 그러한 그 얘기들, 특히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예수님의 삶을 오신 목적과 그의 죽으심의 그 의미라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고 누가 그 들은 것을 믿느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도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비춘받습니다. 누가 믿었느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안 믿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안 믿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은 경험되지 못하고 나타나지 않는다. 이사야는 이거를 한탄하면서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매일 읽고 말씀을 몇십 년 동안 예수 믿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은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서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좌정하며 그것을 유일하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나를 향해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 가르쳐주고 계시다, 그 말씀을 먹여주고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는 것을 먼저 비춘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데요.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우리는 참이 보는 것에 따라서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 모든 거를 탁 보고 그것으로 첫인상을 정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그래서 아 예쁘다, 아 멋있다, 아 굉장하다, 에이 별거 아니네. 다 이게 우리가 봄으로써 그 판단하는 그러한 그 판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끌릴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봐서 곱거나 무슨 굉장히 풍채가 좋거나 또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눈을 끌 만한 그런 아름다운 아무것도 없었다. 별거 아니었다. 무심히 지나가는 것들이. 나는 들풀을 좋아하는데 장미나 그런 꽃보다 사실 그냥 그 야생화 같은 것이 참 좋은데, 야생화라는 거는 이름도 잘 몰라요, 우리가. 장미는 장미라고 되게 다 알아. 해바라기도 알고, 우리 뭐 채송화도 알고, 이렇게 꽃 이름들을 되게 아는데, 야생화라는 거, 잡초들의 꽃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름도 잘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꽃의 이름들을 붙여놓은 걸 보면 너무나 이상한 이름 많이 붙여놨어요. 꽃은 너무 이쁜데 왜 사람들은 그 꽃에다가 그런 이름들을 붙여놨나? 자기 이름들을 뭐라 그럴까, 놀림 받으면 굉장히 싫어할 텐데 왜 예쁜 꽃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였나? 어떤 때는 참 의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붙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동일하게 좋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셔도 우리 사람에게는 눈을 끌지 않고 뭔가 곱거나 굉장하거나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꽃들도 많고 그러한 그 대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마당을 돌보면은 마당에 무슨 꽃들이 무슨 나무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꽃이 폈고 어디에가 상했고 하는 거를 항상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돌보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똑같은 집에서 사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니까 자기 아이들이 아 저기 자기들의 생활에 바쁘잖아요. 학교 가고 놀고 하기 바쁘니까 마당에 어떤 꽃이 피고 어떤 꽃이 졌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래. 엄마, 우리 집 화단이 저쪽에도 있었어? 아니, 10년 여기서 살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거기에 꽃이 많았느냐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전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외모, 예수님의 겉모양은 사람들의 눈을 끌거나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보고 싶은 그리고 아름다워서 굉장히 마음이 끌리는 그러한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외모를 보는 사람들 앞에 외모적으로 어떠한 그 화려함이나 그들의 눈에 끌리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필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들식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줘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 어필하고 싶은데 그 어필하고 싶은 예수님을 왜 마치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끌리지 않도록 그 감추어 놓으셨나? 사람들이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세상에서 지혜 있다는 사람보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지혜 있고 힘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에 고운 모양이나 풍채나 그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게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 것, 그렇게 감춰두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조상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 추앙을 받지만 만약에 그 다윗이 아브라함이 믿음 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 외에 그들이 가진 어떠한 다른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다윗을 추앙한다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고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것이지 절대로 그들의 외모적인 것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들의 그 마음의 말, 삶의 자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동등대히 받으셔야 되는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분께서 거룩하신 그분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육신을 입고 와주신 것이에요. 그분은 말씀 자체였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며 심판주시며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고운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움도 다 버리고 완전히 자기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서도 그는 멸시를 받았고 싫어 버린 바 되었다. 우리가 누구를 싫다 하면 어떡해요? 눈도 곱게 안 뜨지요. 또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없는 듯이, 아니, 싫어 버린 듯이 그렇게 멸시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고생을 겪었고, 질고, 많은 병을 겪었고, 많은 모욕적인 일들을 당하시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짐, 모든 고통을 다 아시는 분. 그분은 우리 인간에게 그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것들을 그 몸으로 겪어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최유리 여기신다, 우리를 극률이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이 마치 죄를 져서 뭔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벌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들의 병을 지고 우리들의 슬픔을 지고 우리들 대신에 그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마치 그가 벌을 받고 하나님에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다. 지금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형제들 집에 그런 삶 속에 선교사들이나 그 사역하는 사람들 속에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니라 많은 고통과 많은 억울함,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 가정에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일어나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고통이나 그러한 것까지라도 그들이 겪고 있을 때에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그럼 너나 잘 믿어.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힘들어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 예수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안일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이 땅에서 그 소위 육이 좋아하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 의 자랑을 우리가 채움받는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우리에게 향해서 선하고 그 뜻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그 뜻이 옳다는 것, 공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그것을 명하실 수 있는 주권자시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정말 생명이 되신 분이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도 그 횡포도 아니고 또그 나쁜 폭군이 백성들을 그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축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과 그 축복을 전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이사야서 보면은 그분이 그 고통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고 간고와 질고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고 그분은 아무 흠이 없고 허물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우리들의 병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 세상에 가장 그 많은 사람 뭐 잘난 사람도 많고 못나 저게 예쁜 사람도 많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가진 가장 공통적인 가장 많은 것 그것은 아픈 사람이라 그랬어요. 병든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병자를 고치고 또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 병, 병은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병에 걸리면 뭐가 있느냐? 병의 증세가 있어요. 병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인간으로서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은 육체의 병도 원인 모르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일본에서 정말 어려서부터 몸이 많이 약했으니까 병원에를 대학병원 모든 과에 다 갔어요. 갔더니 내과에서 외과로, 외과에서 무슨 안과로, 안과에서 비뇨기과로 뭐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그 대학에 있는 모든 과를 다 다니게 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뭐냐? 확실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증세는 있는데, 분명히 이유는 있을 텐데, 근데 어떤 그 친구 의사가 얘기해 줬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알려져 있는 병이 정말 병의 반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이 또 반이래요. 그러면은 병명을 알고 고칠 수 있다는 게 2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뭐 그때보다 지금 한 20년 지난 얘기니까 20년이 아니네요. 한 30년 지난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고칠 수 있는 병이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때보다 더 이름 모를 병이 더 많이 생긴 것도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암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뭐 암, 우울증. 그때는 저희 시어머니가 파킨슨씨병인 것이 참 드문 병이었는데 지금은 파킨슨씨병이라는 거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병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히스테리라든지 노이로제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몸이 아프면 그냥 다 신경통이었는데 뭐 신경통은 신경통이라는 병명이 없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우울증의 공황장애에 뭐 정신분열증에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병을 고쳐주러 왔다. 예수님은 병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병을 분명히 안다 그랬어요. 병자의 고통을 안다 그러셨습니다. 질고를 안다. 그리고 그거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내 몸이 다른 사람보다 사이즈가 큰 몸이 아니잖아요. 조그만 쪽이지. 그런데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아픔의 종류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지. 야, 새록새록. 아, 이렇게도 저렇게도. 근데 아픔이라는 게 겉으로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느끼는 게 많아요. 피가 철철 나고 막 두드러기가 나고 뭐가 어떻게 보기에 퉁퉁 붓고 하면 금방 아는데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만 느끼는 고통, 그 사람만 느끼는 그 불편함 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물었어요. 너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아픈 줄 아냐? 그 사람들의 증세를 아느냐?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원인을 아느냐? 모른다면 네가 고쳐준다고 덤벼들지 말아라. 그러나 나는 이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들고 살리는 나는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나는 그들을 고쳐주기 원하니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기 원한다는 것. 그것에 믿음으로 헌신하라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도록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것에 협조해라예요. 허락하라.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날 거야 하는 그런 머리 굴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고치시기를 원하고, 또 그분은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를 할 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세요 하는 거는 나와 하나님 관계입니다. 근데 상대방도 그거가 믿어야지만 그 사람에게 경험되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1절입니다.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안 믿으면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5절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거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먼저 겪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징계받고 채찍 맞아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겪은 징계와 우리의 겪는 그 채찍 맞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음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정말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대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 제가 어려울 때, 네가 왜 아직도 그 속에 있느냐? 내가 상함으로,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는 평화를 누려. 하나님과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고, 너는 나음을 입었는데 아직도 왜 네가 그 속에 있느냐? 믿음의 세계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병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픈 사람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픈 자에게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이 낫는 것을 선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았으니까. 한국이 지금 자살로는 세계 1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걸로 그 퍼센테이지겠지요? 하여튼 1위라고 하는지. 근데 우리가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자살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성도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역자들이 신문에, 매스컴에, 정말 이 세상에 사람, 보통 사람들도 안할 그러한 그 부정한 일과 사악한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거론되고 할 때, 야, 우리들의 믿음이 말씀대로 살리시고 말씀대로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는 경험되지 않고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나. 너무나 회의 들고 너무나 속상해요. 왜 그들이 우울증에 그대로 가라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나. 아까 얘기한 대로 병은 병의 증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오셨고,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채찍이 우리에게 나음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이라는 거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거를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우울증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병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사람은 대신해 줄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대신해 주셨고,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것으로 우리를 고쳐주셨다,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만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받아들이면은 누구에게든지 그것은 능력이 되고 그거는 그들의 삶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식을 앞에다 놓기만 하고 먹지 않는 거하고 똑같고,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아, 또 잔소리, 또 똑같은 말. 마음으로부터 그냥 귀를 딱 닫아버렸기 때문에 공기는 있어도 숨을 안 들이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고는 내가 힘들다, 내가 죽겠다, 내가 어렵다, 내가 아프다를 계속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픔을 많이 겪고 병을 많이 겪고 고통을 많이 겪어도 그들에게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맛보고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으로 삼고 정말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후대하시고 정말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 옆에는 사람 똑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격려해야 될지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내가 대신해줄 수가 없어서 너무나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미안해요밖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위로받고 오히려 격려를 얻는 거는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의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어요. 광야 생활 때 하나님의 임재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있었고 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매일 그들을 돌보심이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있고 무슨 외적이 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짐승이나 뭐 그러한 것들이 해치는 것도 아니고 굶는 것도 아니요 헐벗는 것도 아니요. 사는 데에 그 위험스러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지만 그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종살이에요. 돈 벌고 그거 지키고 세상으로 쫓아서 그들과 정말 그들에게 노예돼서 살지 아니하면은 뭔가 살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생활 체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광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 가지고 하나도 어려움 없는 고통 없는 그러한 안전한 삶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애굽의 종살이 때 힘들다고 하나님 하나님 하던 사람들이 이제 광야가 심심하다고 광야에서 죽겠다고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막 힘들다가도 직장 그만두면 될것 같지만 직장 그만두면 그만둔 대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많은 시간을 뭐 해야 되나? 또 고통입니다. 그래, 사업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봐도, 뭐를 하는 데는 하는 데대로 다 해야 되는 게 있고, 책임이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전과 그리고 모든 채우심과 무엇보다도 모든 병고에서 모든 질고에서 그 치유받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썩지 않는 하늘의 좋은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부으시는데 우리는 어떡하느냐? 그냥 다 제갈 길로 간대요. 그 제갈 길로 간 결과가 웅덩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그리고 결국은 죽는 건데. 죄 짓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정말 양 같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자, 그러한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어떤 아버지가 아이가 눈을 다쳤는데 딱 생각하는 게내눈 빼서 너를 줄게. 그것밖에 아무 생각이 안 났다 그래요. 저희 아이가 병원에서 이제 뛰면은 이 심장에 그 뭔가 심장 벽이 이렇게 뚫어져 있다 그러나 그 심장 벽이 그래서 수영해도 안 되고 뛰어도 안 되는데 애가 자기가 꿈에 뛰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다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이 아주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을 건데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지금 이렇게 해서 심장 그 벽이 없어서 너가 그냥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낸 거 아닐 테니까 살으려고도 할거 아니지만은 우리가 죽을 거 걱정할 건 없다.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하면 된다. 저희 남편이 하나님 그 아이 데려가시려면 저를 데리고 가세요. 우리가 자식이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 저 자식 아니고 저를 데려가세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그거 기도할 거예요. 인간의 부모도 자식이 죽는다면 나를 대신 데려가세요 할 텐데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 돼서 죄 속에 살다가 그래서 병들고 그래서 짐지고 더럽혀지고, 상하고, 아프고, 그렇게 살다가 그대로 영원한 죽음 속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을 보고 저들을 살리고 싶다. 내가 죽어서 저들을 살릴 만한 거라면은 내가 능히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저는 당연하다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그 아버지를 업어여기고 그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그 아버지에게 대적하는 자식들이라는 거에 참 기가 막힌 거지요. 우리가 부모래도 그저 자식이면은 내가 사랑하고 나를 내어줄 만한 그런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나를 속삭이고 나에게 대적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우습게 할 때는 우리는 그 자식을 또 죽이고 싶게 미워도 합니다. 그 전에 속상해하고 화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식들에게 하셨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고 아버지로 여기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대적해서 원수 삼는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신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은 우리가 어린 자식들을 아프고 그들의 생명이 위험할 때내 눈을 빼주더라도 내 다리를 내주더라도 내 생명을 내어주더라도 저를 살려주소서 고쳐주소서 하는 그 마음하고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오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신 그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는 전혀 싫어하는 기색 아니면 거부하는 그러한 것 없었어요. 그냥 잠잠히 끌려가는 것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냥 어린 양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그냥 잠잠한 그런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럴 때도, 저럴 때도 그가 곤욕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수긍하고 자원함으로 스스로의 발로 그 길을 가셨다라는 얘기지요. 억지로 한거 아니고 투덜거리면서, 그리고 뭐가 왕왕 울어가면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하고 하면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섬겨야 되고 내가 억울함을 감수해야 되고 그럴 때도 내가 이거 왜 겪어야 되나? 왜? 그럴 때는 우리가 말이 많아지지요. 그러나 전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 심장을 떼어주고 싶어서 떼어주는 그러한 때는 어떻게? 내 몸에 칼을 대고 내 심장을 떼도 우리가 잠잠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잠잠하심은 예수님이 그거를 원했다라는 얘기.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의 고난, 그 곤욕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게 되고, 낫게 되고,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자신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알아주기는커녕 고마워하기는커녕 마땅히 형벌받을 그냥 그 형벌을 받는 것이고,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그렇게 정말 그냥 버려진 듯 그렇게 됐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억울해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했겠다. 이 수고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영혼에, 자기의 생명에 그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예수님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은 아니었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지인, 그 죄인의 입장에서 그 대신 형벌 받으신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억울한 것 중에 우리가 죄 없는데 죄 있다 그러면 우리 억울하잖아요. 죄와 합하실 수 없는 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그 몸에다가 짊어지셔서 그 죄인의 대표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되는 그 입장에 가시는 걸 예수님 될수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를 원수 삼고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예수님의 또 뜻이, 택하신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자원함이라 그래도 그 자체가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통이 뒤따르는 거지. 그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고난이 즐거움이 되고 곤욕스럽고 질고를 겪고 강고를 당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쁨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수고함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겪으신 자기의 목숨을 버린 그 영혼의 고통과 그 영혼의 그 여기는 수고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본 말로는 격한 고통의 그 끝이라고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나 그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에도 있었지. 그러나 그 수고한 것을 보고 그 후에 올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의로운 종이, 이거는 나의 의로운 종은 하나님의 의로운 종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아무 경건함이 없고 아무 일을 못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의예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인해서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의예요.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600년 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십자가에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을 그 의에 대해서 쓰고 있었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사야 때의 하나님이나 예수님 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뜻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려는 그분의 그 구원이 계획이나 이루심이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심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셨다.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가루 듯이 너희를 까부르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간구하였나니, 네가 정신 차리면 형제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최후의 여기시는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계십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처벌받음으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저들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예수님의 그 중보라 그럴까? 변론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의 죄를 대신 치루었으니까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중보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나를 의롭게 하는 사랑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손에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랑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돌아가신 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길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거룩, 우리의 의로 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사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보내심을 받은 이유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대의 취함을 포기하시고 오셨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흠도 점도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갖고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똑같이 받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한 마리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하고 또 역사하리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을 누가 듣느냐? 누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자가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면, 그건 굉장한 특권이고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들었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 누구도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내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고 빛과 소금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나타내는 겁니다. 열매로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사야가 얘기할 때는 미래였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요? 아니, 지금까지 이어지고 지금도 역사되는 십자가의 도구,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한 것처럼 우리가 아픈 사람, 병들고 힘들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들에게도 치유자가 되시고 부요함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그들의 생명, 그들의 지혜, 그들의 소망이 되시도록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소서.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사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일이에요. 우리가 외모를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고 몸을 만들고 명품으로 장식하고 아무리 뭐를 한들 그걸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끌림을 받는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구원도 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찔림이 우리 화풀 때문이며 그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평화를 갖다 주고 그들에게 나음을 갖다 줄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그 외모적인 것으로 아니면 세상의 명품으로 화려하고 그러한 것으로 장식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적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행동으로, 말로, 삶으로.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때 했다, 어떤 때안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계속적인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또 예수 안에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죽었답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나도 거듭났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아니하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외식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신 그 삶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우리를 통해 나타남으로 정말 그가 징계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써 있는 선구가 아니라 내 삶에, 내 마음에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이사야서를 통해서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머릿속에 그림의 떡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살리심의 손길이 되고, 세우심의 손길이 되고, 치유하심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분, 정말 나의 가장 크고 사모하는 그 주님으로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따라 살기를 자원하고 즐거워하고 고백하며 또 감사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